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은 연달아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전에 나왔던 사건은 룻다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던 불신자 여자를 베드로가 고쳐주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즉 고넬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은혜가 펼쳐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의 사건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사건을 치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36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36절에 보시면 욥바에 사는 곳이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분은 여제자 그러니까 여자 성도분인 겁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름이 있어야 뭐 마리아 마르다 뭐 이렇게 흔한 이름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이름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이분은 헬라어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 이름도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회 신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당시 사회에서 꽤 유명했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행동이 뭐냐. 36절 중간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살면서 선행, 구제하는 거 이거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고넬료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어디 사느냐, 가이사랴에 이름이 뭐냐, 고넬료,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삶의 모습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37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이 들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다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다락방에 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플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베드로를 청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뭐 좋은 의사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베드로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요청을 받았을 때에 지금 가서 뭐하란 말인가?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부르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지. 뭐 가서 뭐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 아, 내가 가서 뭐하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고 모든 상황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룻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욥바에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빨리 와달라, 지체 말고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도 놓고 보면 고넬료와 아주 비슷합니다. 고넬료 때도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있던 신실한 종, 자기 집을 책임지고 있던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내죠. 보내고서는 좀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지금도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이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부른 거죠. 그리고 빨리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뭐 때문에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르는 일을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부탁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이 주변에 있던 과부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준 것 같아요. 옷을 주고 뭐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아마 음식도 좋겠지만 뭐 음식 같은 거는 지금 내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여하튼 이 본문을 보면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갑니다. 이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빨리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으니까 곧장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은 고넬료와는 좀 다릅니다. 뒤에 가면 이제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죠. 몇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우리 고넬료 선생님께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재웁니다. 자기도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기 시작해서 문기적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면 갈 거리를 막 이틀 3일 그냥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달라고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제 간 거죠. 자, 이 참 사람을 와달라고 불렀을 때 이 보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베드로가 오면 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고 불렀던 것일까? 아니면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불렀던 것일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불렀던 것일까?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손을 이렇게 탁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보통 이거는 자기가 죽을 죄를 짓거나 그래서 회개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뭐 이럴 때만 이렇게 했지 보통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걸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이곳에 가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기적을 행한 것이죠. 이것도 고넬료 사건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또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비다가 받는, 고넬료가 받는 그 사건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요. 고넬료 때는 유대인들만 받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42절이에요. 42절을 보시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욕바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결과는 43절이에요.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베드로가 원래는 루다에 있었는데 이제 욕바로 온 겁니다. 욕바에 와서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사람이 나오는데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 무두장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랑 또 특이하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갑밭이, 우리말로는 갑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사적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 가장 손가락질에 당하던 신분을 갖고 있는 직업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 또 다른 하나가 무두장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얼마만큼 신분이 낮고 천하냐면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었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남자가 여자랑 살다가 살기 싫으면 여자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느냐? 그런 시대에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인들이 나는 내 남편이 갑밭이라서, 가족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버려도 됩니다. 심지어 어떠냐면 결혼을 할 때 제사장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물어요. 당신 남편 될 사람이 갑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버리고 같이 살 겁니까? 예, 안 버리고 살 겁니다. 제사에 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람도 아닌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욕바에 있었는데, 욕바에서 거주하게, 기구하게 되었는데,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바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나 그 당시 있는 제자들이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하다못해 여관방이라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호텔이라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당시 사람은 아무도 교제하지 않던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집에 거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넬료 사건과도 연결해 보면 참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보면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이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아, 난 고넬료한테는 안가, 나 이방인한테는 안가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가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든 누구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베드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야 되니까 베드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상이 누구이든지 여지껏 주로 사역하던 대상이 아니라 좀 다르게 그 대상이 여자이건 죽은 자이건 아니면 뭐 가난한 자이건 불신자이건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사역하는 대상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거하는 집도 무두장의 집에서 그렇게 기거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공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나 하는 일에 있어서나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여지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방인에게 가야 되고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역을 그에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한 곳으로 확 옮겨버리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시려고 먼저 이러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랑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제가 저보다 한참 선배님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길 원한다. 가령 뭐 북한에 가서 사역하길 원한다. 공산권 선교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지금 당장 북한에는 못 가니까. 지금 당장 공산권에 가서 사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사역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해라. 이게 권해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갈 수는 없지만 탈북자들은 한국 땅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좀 섬기는 그런 사역을 조금 하고 그렇게 해라. 또 공산권에 지금 당장 가지 못하지만 공산권 나라에서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냥 사역의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서 조금씩 섬기는 일들을 좀 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북한으로 가게 하시든 공산권으로 가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가 여쭤봤지만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봐도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한꺼번에 확 가면 좋지만 내가 아직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형편이 못 되니까 조금 조금씩 그쪽으로 자꾸자꾸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나에게 계획하지 않았던 일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인도를 하시면 에이 젠장, 나는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또 훈련시키시는가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굳은 마음을 높게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주님 계획하신 길로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옮기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욕바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여지껏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계획하지 아니하였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